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펼쳐보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어떤 점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아주 격렬한 변화부터 저기 실리콘밸리의 기술 전쟁, 또 유럽 거리의 외침,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 문제까지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잖아요.
네, 그렇죠. 각자 다른 영역의 뉴스처럼 보이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 똑같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기존의 질서가 아주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어떤 균열이 생기고 또 어떤 긴장감이 폭발하는지,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긴장의 현장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 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목표는 단순히 뉴스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면에 흐르는 거대한 흐름, 그걸 함께 짚어보는 거죠. 말하자면 균열의 시대를 탐색하는 여정이랄까요?
아, 균열의 시대. 딱 맞는 표현이네요.
네. 정체성의 균열을 겪는 정치, 또 패권의 균열이 시작된 기술 시장, 그리고 신뢰의 균열이 드러난 우리 사회까지 이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균열, 한국 정치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던진 메시지가, 와, 정말 강렬했습니다.
네, 아주 직접적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극우 세력과 절연하라. 자료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뭐 황교안, 전광훈 극우 세력, 이런 단어들을 직접 썼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그냥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선 거예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정체성을 아주 뿌리부터 흔드는 그런 질문처럼 들립니다.
맞아요. 당신들은 누구 편이냐? 이걸 묻는 것 같았어요.
정확합니다. 당신들은 전통적인 보수 정당이냐, 아니면 뭐 특정 인물이나 극단적인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냐, 자료 분석을 보면요. 현재 국민의힘이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비판의 직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그 답변, 고민해 보겠다는 말이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그 고민해 보겠다는 말이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정말 내부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아, 또 한편으로는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견제하면서 야권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정치적 행보에 그냥 형식적으로 반응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양쪽 해석 모두 가능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전략적인 측면도 분명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요구가 나올 수 있는 배경,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부에 이미 균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아, 내부에도 그런 목소리가 있었군요.
계엄사태 이후에 당내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게 제대로 표출되진 못했거든요. 조국 대표의 요구는 그 내부에 잠재된 갈등을 외부에서 자극한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장 대표의 고민은 단순히 조 대표의 요구에 대한 답변 그 이상인 거죠. 당의 미래 노선을 결정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가 된 셈입니다.
그 정치적 지진의 또 다른 여진이 바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수사건이군요. 국회의회관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엄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놓았을 텐데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국회 관계자의 진술. 이 단독 보도도 보내주신 자료에 있었죠. 와, 정말 영화 같은데요.
영화 같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뭐랄까,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 의원 측은 허위의 음해성 내용이다라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그렇죠. 당연히 부인하겠죠.
하지만 만약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가 계엄에 대해 내심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을 1시간 반이나 지연시킨 그 의도를 입증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보면 이런 전언,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는 식의 진술 하나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바로 앞둔 이 시점에 이런 보도가 나온 것 자체가, 아, 이건 엄청난 압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정치적, 심리적 파장은 엄청나죠. 검찰이 이 진술 말고 다른 보강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진술을 통해 여론을 압박하려는 의도인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이 사건 역시 계엄 사태라는 거대한 균열에서 파생된 파편이라는 거고요. 이것이 국민의힘 전체를 뒤흔드는 또 다른 뇌관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정체성을 둘러싼 싸움이 가만 생각해보니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는 기술 패권 전쟁과도 무척 닮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어떤 면에서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챔피언이 강력한 도전자에게 흔들리고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챗GPT로 세상을 바꾼 오픈 AI가 지금 아주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도 보내주셨잖아요.
네, 기술 시장의 균열은 훨씬 더 빠르고 또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글의 새 AI 모델 제미니3가 여러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오픈 AI의 챗GPT5를 앞섰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아, 드디어 역전이 된 건가요?
네, 이건 단순한 성능 경쟁을 넘어서서 AI 시장의 판도가 뒤집힐 수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기술력 싸움을 넘어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체력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 체력 싸움이라는 표현이 딱 와닿네요. 자료를 보니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 운영비에 R&D, 또 인재 확보까지 이른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천조 원에 가까운 컴퓨팅 투자가 필요하다니 상상도 안 되는 규모인데 이걸 대부분 파트너 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 정말 큰 리스크겠어요.
네, 재무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구조죠. 반면에 구글은 뭐 막강한 자본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미니 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 그러니까 MAU가 무려 6억 5천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6억 5천만 명이요? 와.
MAU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수를 뜻하는데요. 이 정도면 이미 시장을 장악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겠네요.
오픈 AI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먼저 선보였어도 구글은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라는 이 거대한 생태계를 통해서 사용자를 자기네 AI로 그냥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구글이 너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처럼 들리네요. 이건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이번엔 골리앗이 최신형 레이저 무기까지 들고 나온 격이랄까요?
하하, 재밌는 비유네요.
하지만 구글도 그 거대한 몸집 때문에 발목 잡힌다는 비판이 늘 있지 않았나요? 관료주의나 내부의 복잡한 윤리 문제 때문에 오히려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경쟁의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규모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오픈 AI는 생존을 위해 모든 걸 걸고 빠르게 움직이는 스타트업 DNA를 가졌지만 재무적으로 불안정하고요. 구글은 안정적인 반면에 변화에 둔감할 수 있죠. 결국 이 경쟁은 누가 더 똑똑한 AI를 만드느냐를 넘어서 누가 더 지속가능한 혁신 모델을 갖추었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겁니다.
흥미롭네요.
기술 패권의 균열 지점에서 벌어지는 아주 흥미로운 싸움이죠.
이런 거대 기업들이 왕자를 놓고 싸우는 동안 우리 정부는 AI의 또 다른 얼굴, 그러니까 위협에 주목하고 있더군요. 세계 최초로 AI 해킹 방어 대회 ACDC를 개최했다는 소식도 자료 묶음에 있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AI, 모두를 위한 보안이라는 주제가 인상적이었어요.
네, 매우 시의적절한 움직임입니다. AI가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해킹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 양면성을 정확히 인식한 거죠.
창과 방패를 동시에 만드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히 창과 방패의 대결을 넘어섭니다. AI로 활용한 보안 기술, AI 모델 자체의 취약점을 공격하고 방어하는 기술, 그리고 AI가 구동되는 플랫폼 보안까지 AI 보안의 세 가지 핵심 영역을 모두 다루고 있거든요.
미국의 다르파 대회를 벤치마킹했다고 하는데 더 포괄적이라는 차별점이 있다는 거군요. 다르파라고 하면 미 국방성의 고등연구계획국,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GPS 같은 세상을 바꾼 기술들을 처음 연구했던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곳의 대회를 뛰어넘으려 한다는 포부가 대단한데요.
네, 특히 플랫폼 보안까지 포함시킨 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AI 모델이 똑똑하고 방어 기술이 좋아도 그 AI가 돌아가는 서버나 네트워크가 뚫리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아, 그렇겠네요. 기본이 튼튼해야죠.
네, 공공기관부터 대기업, 대학까지 187개 팀이나 참가했다는 사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AI 보안이 이제 몇몇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 국가적 과제이자 거대한 산업 생태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오픈 AI와 구글이 가장 빠른 차를 만들기 위해 경쟁한다면 이 대회는 가장 튼튼한 브레이크와 에어백을 만들기 위한 경쟁인 셈이죠. 혁신과 안전 사이의 그 긴장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혁신과 안전 사이의 긴장. 아, 그 긴장감이 비단 기술의 세계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강력하고 또 잠재적으로 위험한 이데올로기와 그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지키려는 사람들 사이의 긴장도 있으니까요. 보내주신 유럽 소식을 보면 이와 비슷한 싸움이 크로아티아의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우리 모두는 반파시스트다 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벌였어요. 이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협력했던 극우 파시스트 조직 우스타시아의 이데올로기가 부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저항입니다.
크로아티아에게는 정말 아픈 역사겠네요.
네, 아픈 역사이자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아, 현재 진행형이요? 그냥 과거사를 바로잡자는 구호가 아니라 현재의 위협에 대한 경고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1990년대에 세르비아와 아주 참혹한 내전을 겪었거든요. 그 이후로 크로아티아 내 소수민족인 세르비아인들과의 관계가 여전히 아슬아슬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우민족주의와 파시즘의 부활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언제든 실제 폭력과 사회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 공포감이 시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한 겁니다. 자료에 인용된 한 참가자의 목소리가 기억에 남네요. 이것은 우리가 왜 우리나라를 걱정하는지 말하기 위한 행진이다. 민주주의라는 사회 시스템의 균열을 막기 위한 아주 절박한 외침인 거죠.
그 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협과 취약성이라는 감정은 바다 건너 한국의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위협이긴 하지만요. 국내 최대 이코마스 플랫폼이죠. 쿠팡에서 3,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도 보내주신 자료에 있었죠.
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훌쩍 넘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 인구의 정보가 털렸다고 봐도 무방한 엄청난 규모의 사건입니다.
생각할수록 끔찍하네요.
하지만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단순히 유출 규모에만 있진 않습니다. 그 유출된 방식이 더 충격적이죠.
아, 외부의 천재 해커가 뚫은 게 아니라는 점 말인가요?
맞습니다. 6월부터 몇 달에 걸쳐서 해외 서버를 통해 정보가 꾸준히 빠져나갔고 중국에 있는 전 직원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외부 공격이 아닌 내부자 위협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 기업들이 가장 막기 어려워하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진 겁니다.
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네. 유출된 정보도 이름, 이메일, 주소, 상세한 주문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보이스피싱 같은 2차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3,400만 명이라니. 거의 저나 제 주변 사람, 그리고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의 정보도 유출됐다고 봐야겠네요. 내가 믿고 이용했던 거대 플랫폼이 내 정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내부 소행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신뢰의 기반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그 신뢰의 균열이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편리함과 맞바꿔서 우리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업에 맡기는데 그 신뢰가 깨진 거죠. 이 사건은 단순히 쿠팡이라는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구축한 사회적 신뢰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 기술,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균열과 긴장의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묶음에는 이 기사들에 대한 아주 날카롭고 어떻게 보면 좀 강한 어조의 논평도 포함되어 있었죠?
네,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의 일부인 만큼 어떤 주장들이 담겨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이 그림을 완성하는 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논평은 각 사안을 매우 선명한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장동혁 회동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당의 영리한 전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라며 한치의 타협도 없는 비판을 가합니다.
상당히 강한 표현이네요.
네. 추경호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외통수라는 표현을 쓰죠. 구속되면 국민의힘 해산의 명분이 되고 기각되면 사법부가 내란 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라는 아주 극단적인 분석을 내놓습니다.
기술이나 기업 문제에 대한 시각도 그만큼 단호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오픈 AI와 구글의 경쟁에서는 오픈 AI의 무리한 확장을 거품으로 규정하고 구글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훨씬 높이 평가합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이 중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요. 근본 원인은 전적으로 기업의 관리 소홀과 부실한 시스템에 있다고 못을 먹습니다.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죠.
맞습니다. 논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법 개정안 같은 이른바 소비자 권리 보호 3법에 즉각적인 입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단순히 현상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매우 구체적인 주장과 행동을 요구하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 자체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긴장과 균열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인 셈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한국 국회에서부터 실리콘밸리, 크로아티아의 거리,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버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따라 광범위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역시 긴장이 아닐까 싶네요.
저도 동감합니다. 기존의 질서와 새로운 도전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 긴장감 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극단주의와 싸우며 정체성을 고민하는 정당, 강력한 경쟁자에게 왕좌를 위협받는 기술 선도기업, 잊고 싶은 역사를 다시 마주해야 하는 사회, 그리고 사용자와의 신뢰를 지키지 못한 거대 플랫폼까지 모두가 더 이상 현상 유지가 불가능한 어떤 거대한 변화의 변곡점 위에 서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AI 같은 강력한 기술이 자리하고 있죠. 혁신의 도구인 동시에 파괴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양날의 검.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이처럼 강력한 기술의 사용과 오용 사이의 경계선을 긋는 최종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픈AI나 구글 같은 기술을 만드는 개발사일까요? 아니면 이들을 규제하려는 정부일까요? 혹은 결국 그 기술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우리 개개인에게 있는 걸까요? 아마 정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을 지켜보며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